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은 단 하루 만에 이제 의정부까지 치고 내려왔고 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부산의 낙동강 앞까지 한 번 더 대부분을 단 석 달 만에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 남한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또 짧은 시간에 속수무책으로 북한에게 한반도 남쪽을 다 뺏기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남북 간의 군사력이 큰 차이가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군에는 단 한 대도 없었던 그 전차, 그 탱크죠, 탱크. 이 전차가 북한군에는 242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이 소련제 탱크를 그냥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치고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용기는 우리나라의 훈련기가 22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투용이 아니고 훈련기. 이 북한군에는 그런데 전투기를 포함해 12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육상권과 뭐 공중권을 뭐 다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남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이 북한군의 열세였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결과는 뭐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북진 통일론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주에서 먹겠다라는 호전적인 그런 그 발언도 뭐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은 정보국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북한의 남침 정보를 받았어요. 이미 정보국을 통해서 그런 남침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국방장관이. 근데 이걸 무시했습니다. 최병덕과 이 신성모는 안일함 속에 이 국군 병력 반 이상을 그 당시에 휴가 후에 외출을 보냈어요. 그 다음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새벽이었거든요. 다들 그냥 이렇게 자고 막 이럴 때 다시 휴가 갔어요. 또 외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절반 이상이 그렇게 휴가 외출을 보냈고요. 자, 이런 그 정보가 남침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서는 남침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침이 감행이 된 겁니다. 북한은 남침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이 대통령과 국방 방위를 담당하던 지도자들은 북한의 남침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없을 거다. 또 우리 뒤에는 항상 미국이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안일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몰락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했던 거예요. 14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리 예레미야의 눈에는 나라의 몰락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될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이 뒤에서는 지금 엄청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아주 멀쩡해 보여요. 그냥 멀쩡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지 말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새벽에 안 일어나다 일어나면 또 힘들잖아요. 자지 말아요. 깨어 있어야 돼. 누군가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국전쟁도 새벽 4시에 다 주일날 새벽 4시 다 잠잘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누군가 그 가정에 깨어있는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왕국의 동쪽 사해바다 동편에 모압 왕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기를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서쪽에 있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그런데 모압은 멀쩡한 겁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포로도 잡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라고 전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마치 한국전쟁 직전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북진 통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던 남한의 육군 참모총장의 말과 같아요. 자,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모압은 그들의 신 금오스 숭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21절 이하에 보면 몰락하게 될 모압의 각 성읍이 열거되어 있고요. 25절에서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이 잘렸다는 것은 힘이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평안하다고 영원히 평안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짓 평안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마치 끊어진 철로를 향해서 내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태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각 가정에 깨어있는 기도의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